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계시는 몸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단지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어떤 행적들에 대한 기록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 그리고 실마리를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의를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아 나왔지만 그들이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행한 그들의 행위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 하나님의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렇게 증언이죠. 하나님의 그 예정을 그 현실화시키시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처지를 겪게 됩니다만 그러한 처지조차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배반 그들의 어떤 국가의 망함 그리고 그들이 그 다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여전히 그 완성되지 못한 그들의 미숙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희망이 전혀 없었을 때에 정치적이고 권력적으로 아무런 어떠한 그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가 못 이룰 일은 없다. 내가 못 다가갈 너희의 현실은 없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결코 버릴 수 없다. 나를 떠나갈 수 없다. 내가 인간으로 와서 너희 모두를 나에게 묶을 것이다를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묶으신 자들에 대하여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치 개가 그 고양이를 미워하듯이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성품이나 그 어떤 그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어떤 그 일본 사람에 대하여 그 좋지 않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이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섬기는 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야, 사람들이 나도 박해했다. 그런데 너희도 너희는 내 제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박해받고 너희가 세상에서 배척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상은 죄가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 앞에 서신 하나님, 사람 앞에 서신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의 언약 안에 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세상에 의하여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백성이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가운데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느부갓네살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데려온 포로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 알려져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왕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행한 것은 단지 왕이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왕을 향하여 그 모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죠. 이들은 왕을 어떤 암살하고자 하는 어떤 음모에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반역군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아주 불순한 왕에게 반역한 어떤 그 죄를 저지른 그런 수준으로만큼 왕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순순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거스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왕조였을 때나 물론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죄는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부정한다든지 반역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그 사회가 지정하는 가장 큰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러한 죄들은 개인적인 어떤 흉악 범죄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단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절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왕국의 어떤 통치 근거를 부정하는 행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당돌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역사의 불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무시무시한 현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나고 자랐던 땅이 철저하게 황폐화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현실은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지 않은 것만 못한 역사의 불구덩이를 거쳐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역사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러한 역사의 시련과 환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왕이나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러한 그들의 깨달음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만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의 세 친구들을 데려갔던 이 간수도 이 병사도 불에 탈 정도로 매우 뜨거운 불이었습니다만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불구덩이 속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불목불 속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인자의 형태로, 아들의 형태로,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어떤 인자의 형태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고 망하는 것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한 아들을 보내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얼핏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역사 전체는 누구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구약의 모든 왕들의 시간이, 때로는 그때 그때에 따라 어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어느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어떤 그 세계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왕들의 통치는 한 왕의 통치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 사람의 이 세상의 어떤 이 대립관계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사건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뱀이 여자를 꿰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여자와, 그리고 여자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 아담과, 그리고 누구와 지금 한편이었던 것입니까? 뱀과 한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데에 뱀의 꼬임에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함께 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가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뱀과 인간의 사이를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하나님으로 행사하겠다, 나를 거스려서 너희 인간을 꼬드겨 나와 대적이 되게 한 그 뱀과 너희 인간이 대적이 되게 함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편으로 끌어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스른 그 뱀이 꼬드겨서 겪게 된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서 죽이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과 대적된 현실, 하나님께 수용되지 않는 현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서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소외감과 상처와 분노로 점철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자신의 혈족마저도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실 속에는 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의 자리를 그가 비록 나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나의 혈족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쳐서 그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면 나는 나의 자리를 고수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안이 그를 휘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다. 너희가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너희가 모든 세계에 포로로 흩어질 때라도 유랑민으로 흩어질 때라도 나는 너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너희가 속한 세상과 다른 식의 통치와 다른 식의 다스림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러 온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요한이 쓴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구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그 자녀의 어떤 그 대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여 사단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왜곡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자죠. 왜곡하여 그가 따르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심어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세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이러한 원리, 이러한 욕망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수많은 제국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수많은 왕들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들은 영원한 것 같이 이 세상을 따르는 가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최고인 것 같고 전부인 것 같고 정말 그것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시하시는,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잘 내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왔던 그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진 현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던 이 교회의 어떤 그러한 그 상황들은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이 시대 이후로는 이렇게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나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과거에 어떤 우리가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회심의 체험이나 과거에 가졌었던 어떤 그 좋았던 시절을 향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관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관성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어떠한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가, 뭔가 사람들이 더 늘고 뭔가 분위기도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그냥 단지 그냥 주일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단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셨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에 나가는 정도 수준의 이러한 삶 이상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넌 감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와서 광야에서 겪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로 많은 승리와 영광과 어떤 그 기쁨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들이 있고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들을 이스라엘은 겪고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복되는 역사, 아무 의미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역사, 이제 더 이상 차지할 땅도 없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서 지지고 볶고 때로는 하나님께 거역하여 매를 맞고 또 때로는 어떤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다시 또 반역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담고 싶어 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세대, 우리의 전 세대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모든 세대를 넘어 우리 한 개인은 볼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70년에서 80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각 개인 개인의 시간을 넘어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지식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우리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길에 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아직 그 결혼을 못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결혼한 사람들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해야만, 가정을 꾸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어떤 지경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처음에 신혼 때 가졌던 어떤 그러한 그 열정과 사랑과 어떤 충만함과 기쁨과 감격과 이런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가지 않죠. 그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처음 났을 때 너무나 이 감격과 기쁨과 정말 이렇게 나를 닮은 이런 존재가 태어나다니 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그러나 오래가지 않죠. 그 매일매일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아이를 수발해야 되고 이런 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는 일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일상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여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열정 이상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도리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매일매일 회심을 반복하여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을 이 안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뚫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방해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대적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가 어떤 신기한 어떤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신기한 은사를 행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 1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챙겨야 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지 몰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주신 그 대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영예를 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초인적이거나 어떤 헌신적이거나 어떤 영웅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편하지 않게 만드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불편함과 거스름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에서의 습속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비교하게 하며 서로 경쟁하게 하며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